오늘 이제 좀 고린도 전서를 좀 새롭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로 로마서가 저희가 끝이 났고요. 네, 고린도 전서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우리가 사실 이 신약 교회에 어떤 그 교리적인 기초는 전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다 취하는 것인데, 로마서가 이제 어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참 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각 교회들에게 이제 이렇게 서신서를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충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총 16장까지 있고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1차 수신 대상이지만, 그러나 또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편지의 수신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언제 기록했나? 이것은 55년에서 59년까지 좀 그 사이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연도가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흠정역 스타디 바이블에는 이제 55년 경으로 되어 있고, 이제 피터 워크만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57년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스코필드 성경,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쓰신 스코필드 같은 경우에는 59년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55년에서 이제 59년경 그 사이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기록 장소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 후서는 로마서의 실제적인 주석서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어떤 이 교리적인 측면을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했다면, 고린도전후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내에 있는 어떤 한 구절로서 압축을 해봐라, 요약을 해봐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을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품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질서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서신인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품위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는 그냥 막무가내로 막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고, 교회 내에서 뭔가 그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시장 골목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님의 그 어떤 성품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품위 있게 행하기를 원하신다.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또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절정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건,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런 뜻인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잠깐만 좀 상기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조금만 다시 상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장식품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장식품. 여러분 장식품 걸치시잖아요, 몸에. 고린도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장식품. 이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40만에서 많게 잡으면 한 70만까지도 되는 그러한 도시예요. 이 고대 도시에서 이렇게 참 인구가 많은 도시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이게 이제 또 항구 도시였고 인천이나 부산, 목포 뭐 이런 데처럼 항구 도시고 항구 도시의 특색이라는 것은 일단 좀 타락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항구는 이제 뱃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이제 돈도 많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흥가가 발전하게 되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내에서 당시 유럽 내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생활은 대단히 부유했는데 그런 만큼 또 많이 타락해 있었고 향락을 즐겼고 또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또한 이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로마 통치하에 있는 그런 도시였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또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 유럽 그쪽에서 이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대단히 또 중요한 전략상의 그 복음적인 또 요충지가 될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이렇게 흩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 18장에 그게 나와 있고요. 이 교회의 구성원은 이방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 사실 대부분이 이방인 중심 교회지요. 근데 그럼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냐? 아니,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나 중심은 이방인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교회 중에 최상일까요? 최악일까요?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들 중에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회의 전형이었어요. 육신적인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영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는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베이비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는 어떤 어려운 교리들에 대한 것은 좀 얘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천적인 어떤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한 교리는 또 여기에서 대단히 또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표현에 따른다면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였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야말로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깨닫는 이그 일에 있어서는 아이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는 분열과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타언어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또, 주의 만찬도 또, 이 사람들이 오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이 교회에는 남녀의 머리, 문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자의 옷차림의 문제를 또 여기서 다루고 있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내와 음행을 한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제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교회 내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다 이렇게 세트로 다 발생했던 그런 교회고,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교회인데, 참 우스운 것은 이러한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 고린도전서의 말씀, 특별히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현대교회가 방언의 어떤 그 근거를, 교리적인 근거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적절하지 못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이 교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오히려 현대교회에서 방언을 해야 된다는, 방언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이 고린도전서 14장을 갖다 쓴다는 거죠. 참 너무 좀 우스운. 그러니까는 현대교회가 얼마나 어린지, 현대 이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어린 교회인지, 젖만 먹고 있는 교회인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1장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에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사도가 이제 영어로 어파슬인데, 이 어파슬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뭔가가 번역된 말이 아니라 음역이 된 단어예요.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옮겨온 단어예요. 그게 이제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게 영어에서 어파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라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라틴어는 뭐로 이걸 번역했냐면 미시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미시오.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미시오 하니까? 믿습니다가 떠오릅니까? 미시오. 미션과 미셔너리가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셔야 정상인 거예요. 이 단어, 라틴어 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미셔너리가 나오는 거예요. 미션 또는 미션 임파서블 할 때, 그 미션과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 단어의 뜻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는 뭐 미셔너리 그러면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단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어 단어의 미셔너리가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왔고, 이 미시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에서 번역된 단어라면 그게 사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어떤 단어의 의미만 보자면은 사도라는 의미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도권 계승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도권이 지금 현재까지 계승된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그 미셔너리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 또 우리 말로도 그냥 선교사 이렇게 이제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썩 조금 이렇게 내키거나 상쾌하지는 않은 그런 표현이다. 그런 것이고요. 이 사도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자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될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사도의 어떤 자격이 이제 있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보면은 부활을 목격했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12명만을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 12제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12명만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 12명의 보궐로 이렇게 뽑힌 마띠아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바나바가 사도로 불립니다. 예수님 또한 사도로 불리세요. 희한하게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도는 또 사도의 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어떤 표적을 행할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적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의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내가 사도요, 내가 사도권을 계승했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습니다.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니까 이 소스데네가 누군가 봤더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소스데네가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르는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가 정의가 돼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이 교회가 뭔지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제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단수로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할 때, 고린도전서 지금 1장 2절에 표현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그냥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두는 게 이제 이게 거룩히 구별된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 세인트. 이 영어 단어의 세인트를 우리는 성도로 번역하고, 카톨릭은 성인으로 번역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성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성자고, 우리가 성인입니다. 믿으시지요? 졸으시지요? 거기서 또 아멘을. 자, 이게 참 우리가 감사하고 또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신약 교회 중에 최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성도. 이들은 전혀 성인답지 못했어요. 이들은 전혀 성자답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자다, 성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행위가 퍼펙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자, 성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교회 이름을 꼭 지역 이름만 붙여야 되냐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좁은 지역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또 어느 가정에 있는 그런 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좀 교회가 지금 이제 이제 좁은 지역 안에 이렇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고유 명사들 그런 걸 붙이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 이렇게 붙이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특별한 어떤 교리적인 내용은 없어요. 한번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자, 이렇게 육신적인 교회고, 참 우리가 맨날 아, 그 교회는 참 어린이 아, 이 어린 아이들만 있었대,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들만 있었대 그렇게 하는 교회인데도 여기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비교해 볼때또 우리 현대 교회는 또 얼마나 더 어리고 참더참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좀또알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이때 선물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여기도 보면은 성도들의 어떤 이제 소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구원의 안전보장에 관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빼내오시고 나서 중간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 11절에 보니까 아, 너희 안에 다툼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렇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집안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첫 번째 대두되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분열, 파당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12절,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니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게바가 이제 베드로죠. 그래서 다들 뭐 쟁쟁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바울 뭐 쟁쟁합니다.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일 부러운 게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면서 말을 잘한다. 참 그러면은 참 말씀을 전하기가 또 가르치기가 참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의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디도서 3장의 13절에 가보면은 이 아볼로가 이제 여러 지역을 여행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때에 아볼로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쓸 것들 여행하면서 쓸 것들을 너희가 채워줘라 이런 또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당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한 교회 내에서 사실 이 파당이 지어지는 것만큼 이게 참 위험한 일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 지체 수가 좀 더 많아지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 지지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창환 파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쪽으로 모이자 뭐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창환 형제님이 나를 운전해서 태워주니까 나는 승합차 파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모이고 이렇게 이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는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라고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또 교회 또 그 규모가 작다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또 크면 큰 대로 또 일어날 건 또 다 일어나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영적인 한솥밥을 먹을 때 가급적이면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 정빅 자매님이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 허하게 되면, 마음이 좀 어렵고 허하게 되면 또 자꾸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누가 이제 이렇게 어디 거 설교 들어도 됩니까? 이러면은, 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강해를 해서 이렇게 뭐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독립신여교회 내에서, 정아무개 형제님, 김아무개 형제님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성경 공부 정리해서 올려놓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들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한 지역 교회 내에 이렇게 묶어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소속 어떤 그 목양의 울타리의 그 소속은 또 우리가 좀 그런 거는 또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체들 각자의 좀 이렇게 이제 손해가 되면서 조금 마음이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어떤 파가 제일 황당합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파가 제일 황당하세요? 승합차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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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파가 제일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파가 없어야죠. 이렇게 파당을 짓는 일을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스도파가 제일 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잘 믿는 사람치고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나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당의 문제는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다.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파당이 있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 즉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많고 뭐 교리에 박식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거에 뛰어나더라도 이렇게 파당을 짓게 되면 그 사람은 갓난아기다, 영적인 갓난아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육신 안에 있다, 영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모든 분열은 분열 자체가 다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뉘는 건 다 나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뉘는 건 다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렇쿵저렇쿵 일을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일부러 분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보았는데요.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어떤 분쟁을 한 교회 내에서 유발하거나 어떤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그 사람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뉘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내게는 침례를 받아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이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쟁 혹은 나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나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과 어떠한 경우에도 나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과는 오히려 나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정에 의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순수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문제는 어떤 인간적인 정리에 이끌리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최대한 이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잡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이제 분리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리를 가진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화합하면서 육신에 이끌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 분리의 문제까지 조금 서두 부분과 분리의 문제까지를 좀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들어가면서 평소에 요게 궁금했는데 요런 부분을 좀 다뤄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그걸 참조하겠고, 만약에 그런 의견이 없으시면 제 마음대로 하겠고, 그렇습니다.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을 한 곡만 좀 하시고 마치십시다. 아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찬송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났기 때문에 찬송도 하는 겁니다. 491장, 491장. 늘 항상 맑은 하늘이나 491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 좀 다짐을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십시다. 늘 항상 맑은 하늘이나 넓고 화려한 꽃길이나 슬픔이 없는 안락이나 만사의 형통함만이요 약속하신 건 견딜 힘과 쉬어갈 틈과 빛비 주심과 고통 속에도 크는 혜와 풍성한 긍휼과 사랑이라 고난과 유혹 피함이나 어려운 시험 면함이나 져야 할 짐을 치우미라 까다로운 죄함이요 약속하신 건 견딜 힘과 쉬어갈 틈과 빛비 주심과 고통 속에도 크는 혜와 풍성한 긍휼과 사랑이라 변하고 넓은 큰 길이나 쉽고도 빠른 여행이나 비탈이 없는 동산이나 파도 없는 바다니요 약속하신 건 견딜 힘과 쉬어갈 틈과 빛비 주심과 고통 속에도 크는 혜와 풍성한 긍휼과 사랑이라.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의 지위가 바뀐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바뀐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주셔서 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지체들이 특별히 지체들 중에 몸이 참 피곤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지체들과 함께 모이고 경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함께 온 지체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몸이 대단히 정말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고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그 지체들의 마음 속에 참 복음 안에서 어쨌든 교제할 이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보고 또 함께 힘을 보태고 이렇게 교회를 참 세워가면서 모일 마음을 주셨던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또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이 교회 내에서 한동안 함께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곽성동 형제님이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자매님과 함께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올바른 교리를 함께 붙들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참 이렇게 짝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참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곽성동 형제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참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곽 형제님이 육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도 잘 발휘해서 늘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우리 예수님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또 자녀들도 낳아서 믿음의 자녀들로 잘 키워가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 모임에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운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